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11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심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임 목사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 목사 자신도 국가전복 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 토론토에 큰빛 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임 목사는 특히 1997년부터 북한을 자주 방문했고 지난 1월 30일에도 양로원과 타가서 등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북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뒤 억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의 캐나다 지인들은 임 목사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 협력국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초점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즉각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입장차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제시한 아사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큰 변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과의 전투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이번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미군 지휘관들에게 ISIL과의 최신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 강화 방안을 검토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터 장관의 중동 방문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한 ISIL의 테러 공격에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대상으로 기습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미군 정예 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중동 방문은 그 밖에 동맹국들에게 ISIL에 대한 군사 지원을 더 요청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중국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은 정보 기술 남용을 중단하고 사이버 상위 감시와 해킹에 반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9월 미국 국빈 방문 중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지적재산권이나 상업기밀의 사이버 절도에 반대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하지만 외설적인 내용이나 체제 전복 우려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유린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인터넷 회의에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중국의 알리바바 등 세계 최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어제 하루 폐쇄됐던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각급 학교들이 오늘 정상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연방수사국과 지역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위협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종신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북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의 유럽 담당 관리들이 최근 영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 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 전보근무 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사실 심리가 있었다며 피소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리 과정에서 피소자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추종해 조선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앞서 미국의 AP통신과 중국관영 신화통신도 평양발로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 선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으며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계속 닦았으며 북미 한인 기독교 목회자들은 임 목사가 북한 당국의 강요로 회견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은 북한 당국이 억류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과거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은 뒤 2년여 복역 끝에 석방됐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두 명은 각각 12년,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임 목사가 담임인 큰빛교회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이었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행사 중 하나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가 꼽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와 국제 민간 단체 유니버설 라이츠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인 UOHRC가 15일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올해 이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활동의 하나로 지난 9월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꼽았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유엔이 부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였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30차 이사회가 열리던 지난 9월 21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 행사가 아니라 본회기에 속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15일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참관국들과의 비공식 대화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지난 6월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그 이후 이 사무소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인권 상황 변화를 기록하는 등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때를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과의 직접 통로도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같이 심각하게 고립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교류 또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북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공세가 당장 판을 깨기보다는 한국 측을 압박하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5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측의 동족 대결 정책과 음모 책동으로 당국회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남북관계의 앞길은 더욱 암담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비난 공세를 폈지만 당국 차원의 비난은 처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와 함께 북한이 당국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교류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것을 제기했지만 한국 측이 관계 개선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들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변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한국 측은 재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승인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너무 이치 안 맞는 이런 왜곡된 선전이 북측 보도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측의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8.25 남북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비난 공세가 8.25 합의로 만들어진 대화 국면 자체를 깨기보다는 책임 공방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화 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교환이 돼야 합의가 되고 남북관계 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남측을 시험해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뭐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일단 책임은 남측에 전가하고 사태를 관망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 표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당국 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얼마 전 유네스코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은 대화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한국 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입장과 태도 때문에 당국 회담이 결실 없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내일 17일로 4년을 맞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취약한 권력 기반을 다잡기 위한 체제 정비와 유일 지배 체제 구축에 조력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을 철저한 유은 통치로 보냈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빠른 속도로 권력 승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 만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데 이어 이듬해 4월엔 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불과 넉 달 사이에 당정군의 최고 직위를 물려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4년간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유일지배 체제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진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가동하면서 노동당 중심으로 국정운영체제를 재편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도적 절차에 기반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당 대표자회를 비롯해 중앙위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등 당 공식 회의가 16차례나 열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제1비서로 추대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채택, 리용호 해임과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시대의 주요 정책과 결정들은 모두 당의 공식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일의 경우에 당 중앙위원회 비서하고 상일해서 이제 자신의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당내에 확산이 되지 않고 어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보다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실수를 더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서 결정을 하는 그런 김일성식 통치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과거 이른바 성군 정치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군부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군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에 당뇨 출신인 최용의 황병서 등을 임명하고 군부 인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성군 정치 아래 위상을 떨쳤던 군부 엘리트들도 대폭 물갈이 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이른바 군부 4인방은 모두 숙청되거나 물러났습니다. 군수 내부에 대한 잦은 인사교체와 계급 강등도 김정은 시대 특징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5명이나 교체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8개월로 김정일 시대 모두 3명의 인민무력부장이 평균 6년 동안 재임한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겁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지난 7월 국회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당과 정권기관 인사는 20에서 30% 정도 교체된 반면 군은 40%가 넘는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와 잦은 인사는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의 힘을 빼서 세력화를 막고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된 계기는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 있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장성택이 앞서 2012년에는 군부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됐고 올해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4년간 처형된 북한 간부는 무려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집권 초기 4년간 10여 명을 처형한 데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주로 정치적 배경을 지닌 숙청이 많았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의 경우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숙청과 처형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수석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런 그 김정은이 왜 공적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 첫 번째는 연속 콤플렉스입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두 번째로는 김정은은 이 연로한 간부 개개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안합적인 태도들, 즉흥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에다가 권력 유지에 대한 욕구에 다 합쳐져서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제 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잇단 숙청과 처형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정원 전옥현 전 제1차장입니다.
이 공포정치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긴 틀에서는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공포정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안정성이 아니고 비정상적 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탈북 현상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고위직들의 공동문명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씩 와해라기보다도 이완되기 시작한다. 체제의 결속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체제 결속력.
한국정보소식통은 북한 간부들이 김정일 위원장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라며 이른바 장성택 효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 구축을 위한 인적 쇄신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과 같은 김정일 시대의 핵심 원로들을 재배치한 반면 부부장급 핵심 실무진은 50대 이하 신세대 엘리트로 대거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로 그룹의 경우 군부와는 달리 위협이 되지 않는 데다 국정 운영이 전무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선 그들의 경험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을 분석한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운 인물의 비중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 지도 등을 수행한 인물 가운데 2011년 1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한 인물과 사망 당시 꾸려진 232명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없던 새로운 인물의 비중은 올해 51%로 2012년 27%, 2013년 39%, 2014년 44%에 비해 계속 늘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점차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국정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한 횟수는 단 한 차례로 2013년 13차례, 2014년 6차례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에 집권 5년 차를 맞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새로운 국가정책이나 비전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유럽 담당 관리들이 최근 영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북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의원이 지난 10일 런던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의회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의 김선경 구주국장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의 현학봉 대사 등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브루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권고사항 가운데 어떤 권고들을 이행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의 김선경 국장은 북한 정부가 수용을 약속한 많은 유피한 권관들에 대해 이행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들을 언제 이행할 것이냐는 브로스 위원의 질문에 COI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브로스 위원은 김 국장의 그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방대한 양만 보더라도 모든 탈북자들의 증언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브로스 위원은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북한의 김 국장은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분유 지원이었으며 수질 개선과 경사지 관리, 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65만 스위스 프랑, 미화 87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는 지난해 미화 654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당초 81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에 비해서도 6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대북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분유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개발협력처는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65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400톤 증가한 규모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분유 외에도 현금 70만 스위스 프랑, 미화 71만 2천 달러도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 사업에 198만 스위스 프랑,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발협력처는 내년 대북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은 비타민과 종합감기약 등 미화 85만 달러 상당의 어린이용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와 함께 인천항에서 물자 북송식을 가졌고 이 물품들은 중국 다린을 거쳐 북한 현지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은 43 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소아과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모두 11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10월엔 북한 수해 지역에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기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석유 탐사를 시도했지만 비용과 장비 부족, 대외 관계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정보 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조셉 버미더즈 씨가 14일 북한의 석유와 가스 탐사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범대즈 씨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놀스를 통해 50년에 달하는 북한의 석유 탐사가 실패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할 수용 문제, 현대식 채굴 장비와 기술의 부족, 그리고 비용 부족과 정치적 위험이 걸림돌이란 겁니다. 버미드즈 씨는 특히 첫째 이유로 중국과의 마찰을 꼽았습니다. 자원 확보에 매우 공격적인 중국이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 서안만 분지에서 북한과 해양 분계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현대식 채굴 장비 판매를 북한에 허용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미데즈 씨는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해양 경계선을 북한에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이유로 장비를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5년 중국과 서안만 분지의 원유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중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국 국영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는 서안만 분지에 6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발을 적극 시도했었습니다. 버미데즈 씨는 이어 석유 채굴 비용과 정치적 위험 때문에 대형 국제 석유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북한 내 석유 탐사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소규모 석유 업체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야심차게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가령 영국업체 아미넥스가 지난 2004년 북한 조선원유개발총회사와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원유 탐사와 개발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계약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미넥스는 당시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탐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넥스는 2004년 계약 당시 북한 내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이 40에서 5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탐사 작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엔 몽골 업체인 HBOLJSC가 가세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라선 등지의 유전 탐사를 위해 북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지분 20%를 미화 1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또 러시아 언론들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과 북한이 지난해 3월 석유가스 탐사 협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업이 진척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에 대규모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는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말 9개 잠재 석유가스 매장 지역을 선정했고 한국의 한 보고서는 2002년에 이를 토대로 해저에 580에서 730억 배럴의 원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구체적인 원유 매장량 추정치는 밝히지 않은 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석유가 곧 생산되면 강성대국이 되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선전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웹사이트에서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군 앞바다 유전에서 소량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세계 20개 나라에서 24개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안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동해 1가스전에서 가스를 첫 생산해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고 서해와 남해에서는 탐사 수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버미데즈 씨는 2015년 현재 대여섯 개 외국 업체들이 계속 북한과 석유와 가스 탐사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진전 여부는 비용과 기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형 국제 석유 업체나 정부 차원에서만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버미데즈 씨는 전망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어제 15일 저녁에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북한 선원 15명이 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주 인근으로 예인됐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저녁 6시 43분쯤 한국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라진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시에라리온 선적 2,500톤급 진롱 7호가 제주 북서쪽 24km 해상을 지나던 도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장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제주해양안전본부 고명철 실장입니다.
어제 18시 43분경에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나서요.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긴급 출동을 해서 가니까 그쪽에서 자력으로 화재 진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인근에서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갖고 저희가 되긴 했고 이렇게 불을 껐어요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 화순항 인근 해역 쪽으로 예인을 했죠. 예, 예인해서 오늘 아침 8시경에 도착을 해서 그 앵커를 내렸고요.
고명철 실장은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15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현재 선박에 대한 자체 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손상 개수가 덜한 것 같아서 자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 자력으로 항해해서 이동한답니다.
고명철 실장은 진롱 7호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이며 소유주는 중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번 화재가 공해상에서 발생했고 해양 오염과 인명 피해가 없어 추가 원인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 라진항을 경유하는 중국 운송 업체들의 석탄 수송이 최근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해상 운송 업체들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 지역으로 무연탄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라진항과 연결되는 중국의 항구는 상하이항을 포함해 이미 6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진롱 7호에 무연탄을 포함한 지하자원이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부동항이 지금 없잖아요. 또 대규모 이런 석탄 지하자원 싣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낮은 항을 통해가지고 제주해협박의 공해를 통해가지고 이따 상해를 가는 것이 대량 물류권을 싣고 실을 수도 있고 또 뭐 운임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양 교수는 하지만 이 지하자원이 북한산인지 중국산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북중간 교역량이 15%가량 줄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산 지하자원 대신 자국산 지하자원을 사용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돌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인상 한 뿌리가 아예 채로 다.
북한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설명하는 청년들. 탈북민인가 싶을 만큼 북한의 상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놀랬던 게 몸 향수를 해가지고 바디비스트 우리처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했고 여기에 중심이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는 결성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통일박람회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람회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술과 담배, 전자기기 등을 전시했는데요. 당시 전시했던 물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해 부산 지역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며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 토크 콘서트도 열고 있고요. 교내 통일문화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작년 10월에 출범해서 지금 이제 통일을 사람들한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북한을 경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전시전과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니탈 주민분 강사 한 분이랑 저희 남한 대학생 한 명이랑 MC분이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북중적경 지역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안 좋고 가난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산에 4년제 대학을 한 5개 정도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크게 하려고.
한반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북한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과 10일에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안정은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박람회에서도 참석해서 이제 통일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고 이제 이런 전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은 이제 강동환 교수님이 한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출장 통해서 직접 다 모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잘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물품들이 나와 있는지 안정은 학생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노트텔은 그 북한에서 이 한류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런 노트텔로 CD는 북한 CD를 놔두고 옆에 USB나 SD카드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뜨면 그 작은 거는 숨겨버리고 북한 CD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돼요. 이게 노트텔이라는 거예요. 이 종류 두 개가. 727 담배가 김정은이 피는 담배라고 해서 요즘에 북한에서 최고 뇌물로 알리고 있어요. 원래는 저 고양이 빨간색 담배라고 해서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727 김정은 피는 담배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반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 동아리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는 2만 8천여 명이 북한 이탈 주민이와 계신데 부산에는 980여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저희가 뭐 남북하나재단의 행사를 하면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나가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이 있죠.
한반도 동아리원들은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통일에 좀 무관심한 소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행사들도 하고 하니까 무관심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기회가 없었던 곳이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만들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학생들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통일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통일 토크 콘서트와 북한 물품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알리고 싶고 우리 취지에 맞게 뭐 북한을 경계를 허문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북중 접경 트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경계를 허물고 통일이 머지않은 곳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다,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는 그냥 전시를 해둔 게 아니라 한류랑 연관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걸렸더라도 이런 담배나 이런 걸로 뇌물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저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 잡는 멧돼지 떼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과 울산 바닷가 인근에 출몰해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던 멧돼지들이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약초를 캐러 야산에 오던 인근 마을 주민 두 명이 멧돼지 떼의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났는데요. 멧돼지의 허벅지를 물린 30대 가장, 119에 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에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로 사람 잡는 멧돼지네요. 언제 또 나타날지 참 긴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제 삼척에 나타났던 멧돼지는 6마리 정도였답니다. 떼를 지어 몰려 다니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 어제 사고 이후에 인근에 있는 태백시, 경상북도 울진, 봉화, 멧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됐고요. 역사 뭐 10여 명 또 인력들이 동원돼서 멧돼지 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오늘 그 중에 한 마리만 사살이 됐습니다. 나머지 멧돼지와의 추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 몸 길이가 1m, 무게가 50kg 정도의 수태지였는데요. 나머지 멧돼지들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6마리 이상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추격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만 신고된 멧돼지 출몰 건수는 83건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780여 건이나 됩니다.
이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멧돼지 문제,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역사를 동원해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방법을 제일 우선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도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 산에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된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크게 늘어서 먹이 경쟁이 심해졌고 먹이를 구하러 산을 내려와 도심으로 찾아든다. 이런 분석인데요. 멧돼지의 습격으로 최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멧돼지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한국 환경부가 배포하고 있는 행동 요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멧돼지에 맞서지 말고 안전하게 도망을 하라. 어디에 숨으라. 뭐 이런 겁니다.
네.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삼가하고 주변의 나무나 바위 위에 몸을 숨겨야 한다는 건데요. 쫓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멧돼지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을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주변에 무기를 좀 쓸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 놀라서 뭐 바닥에 깔린 상태, 누워진 상태라면 발로 공격해서 일단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수면이 많이 높아졌다는데 이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이 잠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한국의 해수면이 지난 40년간 약 10cm 높아졌다는 해수면 변동률 자료가 오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자료를 밝혔습니다.
40년간 10cm, 1년에 평균 0.25cm 정도 바다 수면이 올라왔다는 계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1년에 평균 뭐 밀리미터로 하면 2.5mm인데요.
네.
세계 평균값이 1년에 2mm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그 한반도 지도상의 그림을 보자면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더 높이 올랐고요. 동해안보다는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해수면 상승폭이 아주 높습니다. 서해가 평균 뭐 1.31mm라면 동해는 2.69, 남해는 2.89mm인데요. 눈에 띄게 해수면이 높아진 곳이 있어서 뭐 걱정도 됩니다. 포항이 5.82mm 1년에,
네.
거문도가 4.25, 제주도, 제주항 부근은 5.70mm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건데요. 자,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반 침하와 연안 개발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있다.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 팽창 효과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개발과 바닷물 온도 상승이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북쪽과 서쪽 해역의 표층 수온이, 그러니까 바다 표면의 수온이 지난 16년 동안 1.3도 정도 올랐는데요. 실제 제주도 남서쪽 서귀포 지역은 밀물 때 항포구까지 바닷물이 차올라서 배를 접안시킬 수 없을 정도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바닷물이 일반 주민들이 먹는 물, 담수로까지 들어와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폭발음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 용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 언론들은 야스쿠니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 씨가 일본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 남쪽문 인근 화장실에서 화재 폭탄이 폭발했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시청은 현장 그 폐쇄회로 TV에 찍힌 한국인 전 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전 씨는 일본을 떠나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전 씨를 뭐 체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 씨가 스스로 일본에 재입국을 해서 경시청이 긴급 체포를 했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예상치 않았던 전 씨의 잦은 일본 입국을 당황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인 전모 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체포된 직후에 개인적 불만이 있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 진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다시 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전모 씨에 대한 생활 배경 등 대략적인 인적 사항을 주변 탐색 등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얌전한 성격의 전 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과연 전 씨의 소행이 맞는지 등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한국 경찰에 전 씨의 출입국 기록 등 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디지털 타이머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해달라고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요. 한국 경찰도 이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일본 한국 총영사관에도 보복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주차장에 야스쿠니 폭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문구를 쓴 인분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전날 그 한 남성이 청사 담너머로 상자를 던지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포착이 됐고요. 상자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단체입니다. 베트크회라고 쓰여진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한국인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일본 사회 안에 그 혐한 분위기가 다시 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자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란 핵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경제 제재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보고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IAEA 차원에서의 조사는 이제 일단락된 것인데요.
네.
어제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는 특별 집행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13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IAEA는요, 보고서에서 이란이 과거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도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런 활동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2009년부터는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IAEA의 조사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IAEA의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작 이란은 또 어떤 반응인가요?
이란은 당연히 IAEA 결의안 채택을 크게 반겼습니다.
네.
자국에 이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이니까요. 이란 정부는 자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을 했는데요. 한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앞서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한 추가 조치들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까?
앞서 지난 7월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역사적인 이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IAEA의 사찰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다음 단계로 이란은 핵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검증을 통해서 이란이 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이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란 정부가 이행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2-3주 안에 이를 위한 조치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합의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주요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 기술을 3분의 1로 줄이고요.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 설계를 변경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9개로 반출하는 것 등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정부는 앞으로 2-3주 안에 이런 조치들을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재 해제 시점이 이르면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제재 해제 후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란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유가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그동안 제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 재원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은 그래서 제재가 풀리면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인데 이미 국제시장에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무기와 별개로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란이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죠?
네,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인 이란 제재위원회가 낸 보고서인데요. 이란의 지난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발사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위원회에서 다른 결론을 낸 것이고요. 이란은 핵과 별개로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미사일 제재는 핵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8년간 유지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그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군요.
네, 어제 두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부 진전이 보이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회담 결과로 양측은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장관급 회담을 열고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안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두 장관의 발언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도 뉴욕 회담을 통해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미국은 지금 시간에는 뉴욕의 크리스마스 상징이자 미국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라디오 시리 극장의 로켓츠 무용단 공연 이야기 들어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